레위기 16권 메시지 소재의 교회 생활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교회 생활의 특별한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의 교회 생활은 아주 많은 방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한 구나 한 절, 심지어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 위에서의 주님의 생활을 기술하는 소재에 관하여 비비춤 받는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기술되어 있는 교회 생활과 주 예수님의 생활이 일치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생활은 소재를 형성함으로 고린도전서에 제시되어 있는 교회 생활을 소재의 교회 생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재가 네 가지 성분들, 즉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고운 가루는 그리스도의 고운 인성을 의미하며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유향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를, 소금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주관적으로 처리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또한 소재에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됨을 보았습니다. 누룩은 죄와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의미하며 꿀은 천연적인 생명 중 천연적인 애정을 포함하고 있는 선한 방면을 의미합니다. 복음서들을 읽어본다면 우리는 소재의 네 가지 성분들이 이 땅 위에 사셨던 그리스도의 생활의 구성 성분이었으며 그분으로 하여금 참된 소재가 되게 하였던 것임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주 예수님이 사셨던 것과 똑같은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소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가장 높은 인성을 가진 생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소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인성을 가진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남자답게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문맥에 따르면 사람답게 되는 것은 우리가 높고 향상된 인성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생명을 갖는다면 우리는 자아를 통제할 것입니다. 이것은 9장 26절과 27절에 바울의 말이 가리키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이 구절들은 바울이 높은 인성을 가졌으며 그가 강하고 탁월한 특성을 가졌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향방 없이 혹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달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통제했습니다. 그는 그의 삶에서 도덕의 높은 표준을 갖고 있었던 참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을 기술합니다. 이 기술은 사실상 우리에게 고운 인성을 보여줍니다. 4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약한 인성 안에서 우리는 단지 제한된 참음만 가지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또한 우리는 투기하며 탐욕스럽기가 쉬우나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기서는 고운 인성과 높은 사람의 특성을 기술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가 높여진 인성에 관한 책임을 가리킵니다. 16장 13절에서 바울은 영웅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모든 각도와 측면에서 우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윤리적인 각도에서 우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자아를 통제하는 각도에서 우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높여진 인성을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참된 고운 가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분명히 소재의 교회 생활을 제시합니다. 소재의 교회 생활에서 첫 번째 항목은 고운 인성, 즉 높여진 인성입니다. 만일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는 강한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강한 성격은 균형 잡혀야 하는데 이 균형 잡히지 않은 인성은 치우친 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한 동시에 부드러워야 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강하지만 부드럽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강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드러워야 하지만 우리는 너무 부드러워서는 안 됩니다. 너무 부드러운 사람들은 누들과 같습니다. 대나무는 들 수 있으나 누들은 들 수 없다 는 속담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강하거나 혹은 너무 부드럽다면 합당한 교회 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균형 잡혀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곱고 균형 잡히고 높여진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 고린도전서 1장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임을 계시합니다. 2절은 주 예수님이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것이며 나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통 안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을 누릴 수 있으며 그분에게 참여할 수 있으며 그분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더욱이 1장 30절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은사입니다. 이 선물은 한 인격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선물의 누림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며 이 선물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 계시되어 있는 사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 소재의 두 번째 성분은 기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그 영에 관한 많은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2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2장 12절에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당신 안에 거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거처로서 당신을 취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영은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지금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6장 17절에서 바울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영이신 주님과 우리의 영의 연합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배할 대상인 하나님의 부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체험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신성한 영과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며 그 영과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영과 하나가 아니라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성령에 의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인성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하나이며 우리는 이 하나됨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부활 안에 그리스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또한 유향, 즉 부활 안에 그리스도를 봅니다. 사실상 15장 한 장 전체가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책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분명히 봅니다. 어떤 고린도인들은 마귀에게 속임당해 죽은 자 가운데에 부활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반박하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라고 말합니다. 15장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체험을 말합니다. 먼저 9절에서 그는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한 다음에 10절에서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부활과 같습니다. 즉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부활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함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아니요 부활 안에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격려의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데 이는 우리가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수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 안에서 행하는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 머뭄. 7장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부르심 받은 그대로 머물라고 명합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는 종을 예로 듭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바울은 종이었던 믿는 이들에게 해방받으려 하지 말고 종의 상태로, 즉 그들이 부르심 받았을 때의 상태로 머물고 종의 상태를 참고 이기는 생활을 하라고 권합니다. 종은 종의 상태를 이기는 생활을 함으로 부활의 실제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은 얼마나 간증이 되는지.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바울은 여자는 남편과 갈리지 말고 라고 말하며 이어서 12절과 13절에서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높은 인성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혼이 있는 이유는 사람들의 인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기가 힘들고 좋아하지 않는 남편이나 혹은 아내와 함께 머무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것과 높여진 인성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나는 결혼한 어떤 부부가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이혼을 결정했던 것을 압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으므로 이혼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을 받아들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그들 안에 사시는 또 다른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가졌으며 그분은 그들의 인성을 높이셨고 그들의 성격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이혼할 생각을 그만두고 달콤함 안에서 곧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 안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접촉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의 방법은 아주 특별하면서 또한 지혜롭습니다. 그는 형제에게 그의 아내와 머물라고 강요하지 않고 그들이 부르심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고 성도들에게 명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그들의 아내나 혹은 남편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를 떠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들의 배우자와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여기서의 요점은 성도들이 그들의 상태가 변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예로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유대인인 그는 로마 제국주의 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서 벗어나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로마서 13장에서 그는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의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들에게 그들의 상태를 바꾸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부르심받은 그대로 머물라고 권했음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상태가 나빠질수록 그리스도를 사는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종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종인 동안에 부활 안에 그리스도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며 한 영이 되기 위해 그 영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부활 안에 있어야 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린도전서에서는 또한 소금, 즉 소재의 네 번째 성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관해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울은 그가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기적이나 지혜를 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주 예수님은 많은 도전을 받으셨지만 십자가 위에 머무셨으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와 지혜를 자랑삼던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문화와 지혜를 자랑삼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사는 법을 배워야 하며 날마다 십자가에서 끝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데 이는 모든 아내는 그녀의 남편에게 십자가이며 모든 남편은 아내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금에 절여지기 위한 이 안면은 주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혼 생활뿐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도 소금에 절여져야 합니다. 소금에 절여지는 것과 같은 것이 교회 생활 안에 있습니다. 한면으로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행복하나 또 한면에서 우리는 소금에 절여지는 것으로부터 오는 씁쓸함도 가집니다. 깊은 속에서 형제들은 자신들이 자매들에 의해 소금에 절여지는 것, 없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자매들도 형제들에 대해 같은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소금에 절여지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영화롭게 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가르칩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교회 생활이 없습니다. 소금이 없다면 소재가 없습니다. 소재에는 반드시 소금이 쳐져야 합니다. 누룩, 죄된 것과 소극적인 것을 처리함. 우리는 소재에 누룩이나 꿀이 섞여서는 안 됨을 지적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누룩과 꿀은 모두 처리됩니다. 5장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에서 우리는 누룩이 처리되는 것을 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기서 우리는 누룩이 교회 생활에서 용납되지 않음을 봅니다. 꿀, 천연적인 생명을 처리함.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바울의 체험에서 꿀, 곧 천연적인 생명이 처리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에서 그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음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 말한 것을 상기하십시오. 바울의 수고는 그 곧 천연적인 생명 꿀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틀림없이 약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는 성격이 아주 강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 그는 사도가 되었으며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수고는 천연적인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천연적인 생명과 천연적인 애정은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 안에는 꿀이 없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는 천연적이 되기 쉽고 천연적인 생명을 살기 쉬우나 교회 생활은 천연적인 생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넘겨져야 합니다. 천연적인 생명의 꿀은 소금,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죽음에 넘기워야 합니다. 우리는 소재에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소극적인 것이나 천연적인 생명을 가져서는 안 됨을 의미합니다. 한떡. 교회 생활은 10장 17절의 한떡으로 상징되는 단체적인 소재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떡에 참여함이라. 이 떡은 단체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 참여할 때 이 단체적인 생명을 누립니다. 당신은 당신 혼자서 떡과 잔을 취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성도들과 함께 떡과 잔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교통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10장 16절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교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체적으로 떡과 잔에 참여합니다. 이 단체적인 참여함은 교회 생활의 표적이며 또한 교회 생활의 간증입니다. 고린도전서가 다루는 모든 요점은 교회 생활, 곧 단체적인 생활과 관련됩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이러한 단체적인 생명을 살기 위해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며 유향인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십자가 아래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누룩이나 꿀을 갖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소재인 교회 생활입니다. 전 교회 생활이 소재입니다. 이 소재의 최상의 부분은 하나님의 누림을 위한 것이며 우리는 그 남은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매일의 음식으로 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과 다른 이들의 영양분을 위한 음식인 소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방에서 소재를 갖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지방교회가 그분을 만족해하고 성도들에게 매일 충분히 공급하는 소재가 되기를 갈망하십니다. 우리의 배고픔은 그리스도에 의해서뿐 아니라 교회 생활에 의해 만족됩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를 만족시켜주는데 이는 교회 생활이 하나님을 위한 최상의 부분과 우리를 위한 나머지 부분을 갖고 있는 단체적인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의 매일의 공급이 되는 소재입니다. 소재인 교회 생활을 찬양합니다.